여호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느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이 가난한 층에 속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오면은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들이 오히려 더 또 빈부의 격차를 교회 안에 만들었다는 게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왜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는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짚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편파성 내지는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면은 그렇죠. 이렇게 마땅히 대해야 할 태도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이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식할 수 있는가 그 얘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는데도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느냐? 왜 믿는데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 안에 있는 이 당연한 전제는 뭡니까? 믿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편파성을 갖지 않는다. 그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형님으로서 예수를 쭉 보고 자랐고 또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뵙게 되고 그리고 아 저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서 저분은 정말 그렇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구나. 적어도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구나. 왜요? 뭐 바리새인들한테 대하는가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하는가 하고 또 태도가 역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세상 현실을 보면은 어디에서나 어떤 형태로는 차별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차별은 문제가 되었고 뭐 이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죠. 세상이란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애쓰고 있는 그런 거대한 장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차별을 없애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과 명분 하에서 더 끔찍한, 더 격심한 차별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념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분들은 더하죠. 그래서 오늘 적어도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차이와 차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이가 있게 만드셨어요. 뭐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남녀가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근거로 해서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미묘한 선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다가 차별을 만들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이게 미묘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의 빈부의 문제였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와 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4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뭐 흔한 문제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남루한 옷이라는 게 그냥 뭐 옷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불결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가난한 사람으로 보니 그랬지만 이건 사실 거지 얘기, 거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그때는 거지 나사로라고 아주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옷에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지가 들어왔을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 손에 가락지를 끼고 들어. 옛날에 가락지를 끼었다는 것은 남자들도 어떤 권세, 권위를 가진 자들이 끼었어요. 어떤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런 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하고 너희들이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읽고 마침에 뭐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지만 우리는 그런 차별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관행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예수님은 오셔서 그 비유를 한 거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는 거 봤냐? 햇볕을 내릴 때 선인에게만 햇볕을 비추냐? 비를 내릴 때 어떻게 그걸 가려서 내리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이게 참 실천에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뭐 이게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도 동일해요.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사회적 약자를 선대하라. 뭐 가난한 자를 선대하라. 이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차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1차적 대상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야 어느 누가 마음이 상하지 않겠으며 누가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지만 1차적인 그 대상 가운데 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늘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어떤 취향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역차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키가 큰 자와 작은 자가 차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호나 취향의 차이가 없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는 건 내 취향이고 차이란 말이에요. 식성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집에 가서 김치를 내놓으라고 때를 쓰면서 왜 김치를 안 주고 차별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 이게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에 대한 문제다, 이게 다 이게 우리의 혼선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해야 될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예, 차별하지 말아야 될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차이 자체를 없애자는 게 그 함정에 가려진 이 술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차이를 인정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 아니, 사실 동성애라는 게 여러분 오늘 내일 오늘 문제입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예. 그걸 합법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성적 취향을 예, 법제화 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럽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해요? 공산권에서 그렇게 합니까? 유독 기독교 국가에서만 얼마나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호락호락했으면 그런 걸 치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차이를 없애라는 겁니까? 차이는 존재하는 거예요. 다양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사회일수록 사실은 역차별하는 것이죠. 거대한 이념적 실험인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부르주아지 계급을 역차별한 것이죠. 다 소탕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인 계층을 이렇게 차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게 인간을 만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동물도 종별로 차이를 두고 만들었고 모든 식물도 차이를 주고 만든 거예요. 세콰이아 같은 나무는 86m까지 자라나요. 소나무는 그렇게 자랍니까? 왜 소나무가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참 답답한 일이죠. 어쨌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차별해서 안 되는 것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있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차별을 없애나가야 될 건가?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하여 그런 것들 또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실은 얼마나 은근하게 차별이 또 존재해요. 조금이라도 오래 나온 분과 또 새로 나온 새신자들과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직분이라는 것도 차별의 근거가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가 무슨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차별의 근거가 된다면 더 섬기라는 것밖에는 기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득권 층화해버리면 교회 안에 어떤 위계적 질서가 마치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헌금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구는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교회야말로 차별의 어떤 근원지가 되고 진원지가 되고 많은 것이죠. 가장 민감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차별을 일삼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들이나 사랑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죽 답답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뭐 세리와 죄인은 이건 그 당시에 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목록 1호에 들어간 사람 그분들하고 친했던 거예요. 그분은 여인들의 섬김도 거리낌 없이 받으셨어요. 따라다닌 그게 뭐 마리아 그룹들도 보면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전직 뭐 이 저기 저 매춘부 출신도 있고 말이죠. 이게 뭐 이게 가까이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집에도 쑥 들어가서 그냥 뭐 삭개오 집이가 됐건 어찌 됐건. 하여튼 우리도 교회 가는데 그러면 이게 옛날에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아침에 이제 그 빵을 제공했는데 베이글을 제공하고 커피를 제공했는데 이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또 예배는 안 드리고 무한 리필 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좀 하지 마십시오 하면 차별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걸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때 망가졌는지 조금만 하면 다 차별한대, 차별. 참 답답한 세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건 없나, 그걸 살피는 게 또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죽고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는 써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이 살고자 하는 예.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좇으라. 이걸 한번 올해 한 해 한번 살아보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존해서 성령님 내 욕망을 억제해 주시고 내 본성을 꺾어주시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은혜가 오고 큰 은혜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 아닙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허락되었지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게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타락의 출발점이에요. 가장 타락한 게 뭡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판단을 기준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 너희들이 보기에는 악한 죄인이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꽃 같아. 그런 얘기죠. 자,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아,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구나. 그렇죠. 우리는 가난한 심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서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8절 29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무슨 이렇게 역차별적으로 택하신 것 같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차별받는 자들을 복권시킴으로 차별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얘기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도리어 가난한 자를 너희 업신여겼다. 너희들도 가난한 주제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어떠냐. 법정 소속이 나면 너희를 끌고 가서 너희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자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많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더 그렇게 차별하냐. 지금 이게 야고보 사도의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너희들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그들이 너희들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 누가 가장 조롱하느냐? 자, 8절 9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죄를 짓는 거. 우리가 뭐 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죄는 날마다 지어도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우리가 뭐 식당 가서도 우리가 서빙은 받죠. 그 사람들의 섬김은 받지만 우리 그 사람들 차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나, 그 식당 종업은 우리가 무엇이건데 들어가서 식당 주인한테는 그 뭐 깍듯해야 되고 식당 종업원한테는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10절 11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적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율법 십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부들부들 온몸에 힘을 주고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이 한 방울,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물 전체는 오염되어서 못 먹는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가 하나 들어오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지만은 에이 저 바보 같은 자식 하고 나가라고 욕을 했으면 너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 죄를 범한 것이고, 그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나는 모든 죄를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독약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의식을 잃는 걸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 전체는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졌건 저런 게 떨어졌건 용량이 이만큼 떨어졌건 뭐 많이 떨어졌건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이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런 주제에 우리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독 세리하고 그런 장기나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듯 그렇게 행동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일, 그까지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세리를 돌보고 창녀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보여주신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것,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정말 말도 하고 행동도 했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자유의 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법이 주어짐으로써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그런 구원,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낸 능력을 지닌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그렇게 은혜로 긍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받았다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이건 여러분 누가 그래 천국의 얼굴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천국의 얼굴이다. 긍휼은 사랑의 별명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주로 뭐 mercy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 때 이게 바디메오가 막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할 때, 예, 그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Have mercy on me,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자비한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Merciless 하면은 자비가 없는 아니에요. 인자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이렇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런 긍휼은 사랑보다도 훨씬 색채는 옅은 파스텔 톤이지만 훨씬 넓은 범위의 어떤 그런 관심과 배려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고 돼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근거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의 심판보다도 구원의 의지가 더 강하신 분,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신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을 근거로 삼는 존재들이 아니라 긍휼을 존재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된다면 교회는 적어도 세상이 하고 있는 이 차별을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얘기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차별이 여전히 이 시대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인사시키지 않잖아요. 여기 무슨 뭐 배지를 달고 왔건 누가 왔건 나 불러내가지고 누구 인사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하다가 젊은 애들이 다 떠나요. 꼴보기 싫다고. 그것도 일종의 차별. 누가 와도 다 소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여러분들은 다 여기 와서 소개 못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통독반에 들어가서 마음껏 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소개도 관계없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차별을 없앤다는 이유로 당연히 인정돼야 될 차이조차도 우리가 무시해서 권위 전체를 무너뜨리는 실수나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통째로 기준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차이이고 무엇이 차별인지, 어떤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어떤 차별을 없애야 하는지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그 분별의 기준을 세상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런 선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범이 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삶의 기준과 변화된 모습이 이 세상에 잔잔한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도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를 정말 이겨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차별 없는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긍휼로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넉넉히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받은 은혜, 받은 긍휼이 너무 크기에 누군가의 차별을 일삼지 않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